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항상 주 관심이 무엇이었냐 하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누가 크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 시점 전까지도 이 길에서 다툴 때 보면은 누가 크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금 우리가 이전에도 계속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지금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살아나리. 어제 우리가 봤던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 전에도 우리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한테 내가 죽음을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계속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요. 그래서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까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해 주셨는데 계속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이런 거에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정작 관심이 없고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크냐 여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면 내가 그래도 큰 자가 아니냐 이거에 대한 주 관심이 거기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 부릅니다. 그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같이 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렇다면 누구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천국에서 큰 자, 그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근데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 자기를 낮춘다는 건 뭐예요? 바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어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뭐 자기의 그런 어떤 힘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 겸손한 자, 바로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어떤 행위적인 것이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가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자는 바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참 겸손한 자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큰 자요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물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 받아진 정말 영생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말의 의미는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부모를 의지하고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한테 매달려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가 바로 어린아이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트러스트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정말 겸손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의 의존, 주님만 의존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존하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는 이러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 같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인지 곧 이제 봅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이 어린아이 같은 자, 이 큰 자, 천국에서 큰 자의 삶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데려온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의미는 이 어린아이는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군림할 수도 없고 전적으로 자기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한 가지 의미에는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인플루언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소외됐고 연약한 자가 어린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무런 힘과 권세와 권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군림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하고 연약한 그런 하찮은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잘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웰컴하고 영접하기보다는 무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은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그에게 대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를 아이에게 대접하고 대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 나중에도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대한다,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이 어린아이 같이 하찮은 사람들, 꼭 어린아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은 하찮고 사람들의 어떤 관심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생각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중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찮게 대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의 대상, 중요성의 대상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쉽게 대하고 쉽게 대접하고 그런 사람을 정말로 온전하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벗어난 그 소자 같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우리는 중요성이 있고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와 어떤 커먼 인터레스트가 있고 어떤 뭔가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럴듯하고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관심이 더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대접하는 것, 그런 사람을 대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속에서 사람들과 인간관계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삶의 태도가 너무나 많은 경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무런 정말 소자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하나를, 진정 그 사람을 대접할 때 그게 참 대접이고, 정말 그럴듯하고 사회에서 중요성과 사랑의 대상이 있는 사람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의 대상이 없는 사람을 대접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접이고, 나를 대하는 것이다,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나를 낮추고 천국에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없고 사랑의 대상이 없는 비천한 자를 영접하고 대하는 그 삶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큰 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하고 비천한 자를, 어린아이 같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없는 자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실족해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쉽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도 실족하게 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마치 금옥에 연자 맷돌이 금옥에 빠져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 같이 것이 낫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결국은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실족해하는 일들이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의 삶이다. 그만큼 관심의 대상이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그런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는 성화의 삶을 사는 자다. 성화된 삶을 사는 자. 하나님이 관심인 것은 성화입니다.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8절서부터 언급하는 말씀을 가르쳐주십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 말을 문맥상 그대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손이 없거나 발이 없는 사람이 될 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만약에 눈이 죄를 지게 되면 눈을 빼버려야 되니까, 눈을 다 빼버리니까 소경이 돼야 되겠죠. 발을 찍어버리고 손을 잘라내버리면은 우리는 아마 불구자로, 온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불구자 투성이로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불구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내 발이 너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케 하든 찍어내버리라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손이나 발이나 눈이 우리를 범죄케 했을 때 찍어버린다. 찍어버리면 어떨까요? 찍어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 어떤 현상이 날 거예요? 손이나 발이나 눈을 찍어버린다. 찍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아픔이 있을 거예요. 통증이 있을 거예요. 요즘같이 마취가 발달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지금도 그래요. 눈과 발을 이 찍는다. 굉장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이 찍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수반시켜야 된다. 아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어떤 우리 이 죄를 제거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멸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완전히 잘라내는 것 같은, 도려내는 것 같은, 찍어버리는 것 같은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죄를 잘라내야 된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은 죄를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안 지르려고 노력합니다. 표면적으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 속성상 사람들은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죄에 만연되어져 있고 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죄를 찍어내지를 못합니다. 죄를 찍어내는 아픔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인정하는 그런 천국에서 큰 자의 삶, 겸손한 삶,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타협이 아니라 근절해야 된다. 그러나 그 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아픔을 감수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죄를 제거해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그러면 죄를 근절하는 거 아픕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가 그래요. 이거 완전히 제거한다는 게 아프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 않으세요. 죄는 미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수많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그 죄를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고 사죄의 은총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건 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 이 죄인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죄인이 그 죄를 타협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제거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죄를 타협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아픔과 결단이 나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서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나중에 주님 앞에서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며 큰 자다라고, 겸손한 자라고, 주님을 영접한 자라고 인정받는 주님 안에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